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세계를 통해서 본다면 고대의 현인들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치열하게 생각하였고 나름대로 도덕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전반부는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로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결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수납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보게 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참되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타락한 죄인,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항상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죄인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기록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메시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단순히 이것이 오래전에 살았던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로 이해하기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단순히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이스라엘을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구약과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그 길을 밝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그가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율법을 잘 배우기 위하여서 그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많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듣고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하는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하여서 율법의 조문에 대하여서 박사들이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질문을 잘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그 말씀의 권능들을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면은 그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친히 제정하시고 수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7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가르쳤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교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과 행위를 나누고자 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바로 그와 같은 면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영혼 안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이웃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인가? 아니면 이웃은 막연한 개념의 어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다 이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들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자신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 내가 정말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나의 이웃은 누구이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여리고성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살펴 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이웃을 찾고 이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그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프랑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은 내 삶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웃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잘 알지 못하지만 문이 닫혀있지만 그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의 동료들,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경쟁 상대들, 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관계하고 길 위에서 스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동종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나의 곁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 눈에 스치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 하나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이웃이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사람이라는 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돌보아야 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집에 있는 할머니도 옆집에 있는 그 총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는 미움과 무관심의 마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행한 잘못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그럽고 관대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을 실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버스나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경쟁 상대도 우리에게는 다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말하는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렇게 물을 때에, 과연 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멋지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였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한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웃을 사랑했던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던 기억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에 그 대상은 항상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은 항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미움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결코 같이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와 취향이 맞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 미움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무엇입니까? 미움은 우리 마음에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결국 살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싹 틀 때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것과 살인을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전혀 싹도 트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달라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속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미움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영적인 고통, 그의 마음의 고통이 바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움을 버리고자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미움을 뿌리 뽑아서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이 미움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의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가서 우리 자신의 죄악의 크음을 보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잠길 때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앙과 싸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형제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버렸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결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미움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처럼 행동했는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연약함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나의 육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이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저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여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의 영에 지배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시샘하고 분노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를 본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에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녀를 도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환영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